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두고 말세라고들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모습이 말세라고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아마 말세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 말세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교회적인 그 현상을 바라보게 될 때 말세다라는 말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매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는 목사더니, 그제는 장로더니, 오늘은 안수집사입니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죽음의 소식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글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와 교회의 회원들은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을 유심히 보아야만 합니다. 그냥 그럴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 저 교회도 그렇고 그곳에 있는 교회도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들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다 그러하다라는 말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교회의 회원들의 회중들이 회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그 회중은 죽음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즉 정말로 심각한 범죄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회복의 기회를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니, 그냥 아 죄가 날리는 가운데 기도했는가 보다, 불편한 가운데 기도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하고 우리가 죽어 날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로서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촛대가 제일 먼저 옮겨졌던 그 시대를 압니다. 아담이 동산성소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셨던 그 소식을 바라보며 너희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잠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새기며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미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이 요나의 행적이 개인의 행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들으며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사역하던 그 여로보암 2세 때를 생각하고 또한 이 사역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아간 그들을 향하여서 호소하기를 이틀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으며 살리며 제3일에 일으키시는 부활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고기의 삼킴으로부터 분명히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사실은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과 22절에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은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 하며 어리석은 민족들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태운다고 말합니다. 산들의 터까지 즉 야훼께서 계시는 그 산들의 터까지 태워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연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3일간의 일들은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간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는 요나 행적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호세아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야훼 하나님 요나 선지자의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당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통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자적인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마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처럼 그들이 평안한 길 정말로 환경이 좋은 그 길을 선택하고 갔고 그리고 지금 유로보암을 통하여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요청해보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이제 심판의 경고를 들려주시고 그 심판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자신이 큰 물고기 배 속에서 들어가고 토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동일하게 이 사실은 옛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옛 이스라엘의 성전의 무너짐과 그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요나의 표적 이스라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이스라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주에 이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한 소식도 또한 듣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요나의 표적 옛 이스라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표적 옛 이스라엘의 죽음과 새 이스라엘의 부활입니다. 셋째, 우리의 표적입니다. 첫째, 요나의 표적 옛 이스라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낮을 있었다라는 소식을 읽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이빨로 씹지 않고 삼켰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었던 일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이해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배 속에 어떤 물고기가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 배 속에 어떤 물고기가 행동하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요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나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아마 이 큰 물고기가 토해낼 때 어쩌면 많은 것들이 토해내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요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 속에 엄청난 물고기가 있는데 그 중에 요나 한 사람만 딱 발견해내서 그것만 토해냈다라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 많은 일들이,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요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이렇게 야외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에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적어도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 그 요나의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게 될 때에 그가 배 밑창에 가서 잤습니다. 야훼 얼굴을 떠났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배 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다라는 것은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죽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지금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야훼 하나님께 기도 하며 응답받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쫓겨났다라는 이 말은 합법적인 보호를 받는 장소에서 이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집에 있게 될 때 그 부모님에게 합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 그 자녀가 집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합법적으로 그 집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애쓸지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있는 그 자녀를 두고 지금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곳에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쫓겨났다라는 단어는 까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남편이 아내를 집에서 쫓겨낸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내들이 쌍수 들고 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가 아니고 네가 손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쫓겨나는 것 자체는 손해이지요. 우리가 손을 들고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대는 엄청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합법적인 이제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본문은 수동요로 사용해서 선지자 요나가 야훼 하나님 눈앞에서 추방되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쫓아내었다. 내 의지로 쫓아내었다라는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쫓아내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요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징계의 수단으로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게 이것 아닙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징계의 수단으로 집 나가라 그랬는데 그것이 진짜 집 나가라는 줄 알고 추방인 줄 알고 집 나가버리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 없습니다. 부모님을 그것보다 더 속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훼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으로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눈앞에서 추방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보호로부터 추방이며 이방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라는 야훼 하나님의 언약적인 심판을 통한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합법적으로 내게서 쫓겨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넘겨주었다라는 그 말과 연관성이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야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먼 옛날 솔로몬은 그가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간구했던 그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바다와 물고기는 이방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너희가 다시스로 떠나갔고 아무리 회개를 요청했지만 이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리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너희를 쫓아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왜 이스라엘이 죽음이며 토함이 왜 부활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오늘 우리 본문을 이스라엘 향한 기록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요나가 숨을 멈추지 않았으니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물고기 배속 안에 들어간 그 상태 자체가 죽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위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3일 3야를 지낸 것은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배속에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보면서 그는 서울의 배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배속, 서울이다라는 이 말은 상징적으로 무덤, 지옥, 음부를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을 말하든지 어떤 면에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든지 이 내용 자체는 분명히 죽음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배속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죽음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6장의 빗장은 서울의 문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서울의 문인 것입니다. 땅이 나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런 농담하지 않습니까? 좀 친한 분들 만나면 야, 너 죽으면 땅을 꼭꼭 밟아줄 거다. 다시 못 일어나도록. 무슨 말입니까? 땅의 빗장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못 일어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땅의 빗장을 완전히 닫는 것입니다. 서울의 문 가운데 닫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현상, 이 현상을 두고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또한 구덩이, 이것은 지옥, 무덤, 죽음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구덩이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부패한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시체가 묻혀서 부패했다. 이를테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나흘이라고 그럴 때 그의 시체가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썩은 모습이 있는 그 구덩이, 죽음과 동일한 구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자신의 경험을 시편의 은혜를 빌어서 감사의 기도로 표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죽음의 상황에 이 감사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멈췄다라는 이 말, 이 말 자체도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바다 속에 던져지는 이 파도의 물결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며 이 사실은 요나 자신이 야훼 회의에서 쫓겨났는데 떠났는데 이것을 두고 그는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를 통하여 보여진 이스라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물고기 배속에서 3일 3야를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큰 물고기 배속이다라는 이 표현, 이 배속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여인의 자궁 속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적인 심판을 통하여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가운데서 계속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분명히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듯이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당대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 표적은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면 다니엘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훼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야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기도할 수 없지요. 우리 신자들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신자들이 현실을 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보존된다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성도의 생명이 보존된다고, 이렇게 위협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보존된다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시편 137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바른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7절에 야훼시여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에돔 족속이 하던 말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부수라 부수라 그 기초까지 부수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족속이 말하기를 저들을 부셔버리라 부셔버리라 그 기초까지 부숴버리라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뭐 팝송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까지 노래한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스룹바벨 지도자 아래에서 1차 포로교환이 일어나고 그들은 성전을 세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2차 기환을 하고 그들은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3차 기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야 너희는 말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 듣느니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방 가운데 너희를 팔 것이다. 너희는 팔려가게 될 것이다. 에돔 족속에 팔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너희는 말할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가 돌아오며 3일 후에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방의 나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까 서울의 배속에서 이 요나가 3일 동안 보존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 배속에서 이방의 배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자궁처럼 그들을 보존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적어도 에스더를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풍요로웠고 그 땅에서 안전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대 이스라엘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일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에서 생각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표적, 옛 이스라엘의 죽음과 새 이스라엘의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옛 이스라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향해 간구할 때 야훼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옛 언약의 백성의 말세의 시기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들려진 말씀입니다. 즉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가 메시아 되심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신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오늘 단순하게 눈먼 자, 벙어리 된 자, 귀신 된 들린 자가 아니라 한꺼번에 이 모든 환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친 기억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습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벙어리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눈이 먼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너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그 어둠에 있는 자들 단순하게 악한 자다라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왔고 유대인들은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사역을 두고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바알세부를 힘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눈이 멀어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적인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벙어리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벙어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벙어리라고 말하게 될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벙어리입니다. 참 벙어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지 못한 자들이 참 벙어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선생되기를 두려워라 말합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먹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귀머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분 상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귀머거리인가? 나는 귀머거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분노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말씀에 자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만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벙어리다. 너희는 귀머거리다. 너희는 귀신의 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실 표적을 두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역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 큰 물고기 배속에 토함을 받은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예수님만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옛 언약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새 언약의 백성에 대한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들은 이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로 우리는 그들의 부활이 옛 이스라엘로 부활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교회로의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로 가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바라보면서 바알세불이다. 메시아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보면서 벙어리 되어졌다. 귀머거리 되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하는 순간에 야훼의 백성들은 이미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야훼 하나님만 나의 왕이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절하는 대신에 유대인들은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3일 동안 당신의 몸을 재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나이다 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의 야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또한 우리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당신의 몸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즉 자기의 나라인 새 이스라엘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다른 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당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빛을 이기로 시도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계속해서 위선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전인 당신의 몸을 허무는 것을 시도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파괴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파괴되어졌음을 그는 드러내고 또한 그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이스라엘이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 몸에 새 성전을 지어졌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즉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광야에서 사사시대 동안에 아합의 통치기간 동안에 바벨론 포로기간 동안에 그들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 죽었을 때 야훼 하나님은 새로운 이제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는 또 다른 부활을 가져옵니다. 옛 이스라엘 그대로의 부활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을 가져오는 그 부활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통해 요나의 표적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표적은 연결되어집니다. 즉 이방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시기나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사역을 계속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배교한 옛 언약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승천하십니다. 전에 제가 한번 승천에 대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세 사람 누구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와 주님입니다. 그들은 다 배교한 시대에 있습니다. 극도로 배교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두고서 정말로 완악한 시대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성천을 보여줍니다. 표적은 뭡니까? 너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리우리라 라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보는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증거를 바라보며 주님을 섬겨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실 때 너희가 보느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기의 몸이 흐려지고 다시 무덤 가운데 사흘을 있고 그리고 부활하였을 때 새 교회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회개할 기회가 이제 잠시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포로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마지막 동굴 속에 있는 시기입니다. AD 70년까지 그들은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와서 이제 예시대가 아무런 의미 없는 중첩기가 지나고 나면 AD 70년부터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동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포로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포로 가운데 해방하셔서 새 이스라엘 주시고 교회 시대를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로 해방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의 표적에서 우리는 성막과 성령과 연결된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서도 또한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의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무덤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 천사가 좌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지면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바라봅니다. 요한복음은 성전의 이미지로 읽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표정이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 뭘 만납니까? 예? 재물이 드러나고 그리고 물두멍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떡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인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님 기도인 이제 향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모습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어져서 거기에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회화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이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이제 마지막 덮개가 있고 그 덮개 좌우편에는 스랍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두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온자인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덤에 돌판이 있고 그 다리편과 그 머리편 좌우편에 스랍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인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지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성소 사역까지 여인이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놀라운 사역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인이 어떻게, 평민이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완전히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보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옛 언약의 백성들의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너희는 포로되게 될 것이고 그 포로에서 해방함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할 때 너희가 시기 나서 회개할 때 포로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큰 주님은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요나의 그 표적을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동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동굴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게로 돌아오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새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포로의 시대다. 적어도 옛 언약의 백성들은 AD 30년부터 70년 사이는 포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시기 나서 돌아오게 될 때 AD 70년의 마지막 이스라엘 지형적인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엽니다. 이제 땅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 즉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 하늘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세 번째, 우리 표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니 현상들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들을 통하여 교회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주신 이 계시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일컬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첫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교회를 우는 사자같이 유혹하며 공격해갑니다. 피할 길이 보일 수 없는 그러한 맹렬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해서 이 공격은 더 거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 주의 날에 모여 주의 행들이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에서 매주일 이 요나의 표적을 기념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저 반복되는 예시, 그저 반복되는 어떤 절차로 그렇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요나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요나의 표적을 성취하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설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주일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영원할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키실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자신이 거룩한 산자세로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설립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았고 함께한 성소를 이루어가며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매주일 이 예배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공포하는 성찬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고 또 세상으로 토함을 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상에 토함을 받은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합니다. 저것이 교회인가? 라고 말합니다. 저것이 교회인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가 여기 있고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사실들을 성도들이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개개인이 산재물로서의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만 뭐 유독하게 말씀 들고 산다고 유별나게 살 것인가? 우리가 유별나게 주님의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고 왜 말씀이 있는 교회에 유별나게 찾아다녀야 하는가? 그것이 부담이 됩니까? 왜?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유별나게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이루러 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죽고 토함을 받습니다. 죽고 토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토함 가운데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외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쳐야만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참 교회와 연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 세상은 여기에 교회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니 말씀이 더 우선, 삶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삶이 더 없으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말씀이 주는 그 방식대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불의와 함께 연합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목사이고 그제는 장로이고 오늘은 안수집사입니다. 어느 정치인의 죽음을 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이 지적을 해야 된다는 이 말 자체는 우리에게 두렵습니다. 교회 중직인 삼직, 중요한 삼직이 왜 이렇게 비판받고 왜 이렇게 판단받고 왜 이렇게 욕먹어야 하는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시는 이 요나의 표적처럼,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표적처럼 그런 일을 가지고 이제 새 언약의 이스라엘 완전히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교회들의 심판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성도 개개인이 제사장적인 나라로서의 삶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표대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활시켰습니다. 자기의 교회를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주의 교회됨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갑시다. 아멘.